이사야 22장에 나온 이 본문은 환상의 골짜기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가 도대체 뭘까? 영어로 말하면 The Valley of the Vision이죠. 비전에 있는 골짜기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뭐가 있죠? 기드론과 흰눈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드론과 흰눈 골짜기를 끼고 있는 그 지역이 참 아름다운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만군의 주님,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그새 예루살렘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완성하셨으며 장차 왕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이사야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1절과 2절에 보면 이들이 소란하고 지붕에 올라가고 즐거워하고 떠드는 소리가 나는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어떤 것을 현재 묘사하고 있냐면 그 당시 BC 705년 혹은 713년경에 아시리아 산헤립이라는 왕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 침공할 때에 아시리아 대제국의 왕이었던 산헤립이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 아시리아 군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 군대가 쫓김을 당합니다. 하늘의 군대를 하나님께 동원하셔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이 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붕에 올라오고 떠들고 좋아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잠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다가 장차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이다.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아시리아 산헤립에 의해서 정말 멸망 직진이었던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찬양하지도 예배하지도 아니하는 이 패역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바로 5절과 7절에서부터 나옵니다. 혼란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땅 백성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 제국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그 날에 성벽이 무너지고 산악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앞장섰던 바벨론 제국에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통합했던 그두 민족이 특별히 부각이 되는데 그두 민족은 첫째는 엘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사람들이고 두 번째 기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대, 쿠르드족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이 페르시아 사람, 이란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기르 사람, 메대 쿠르족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5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백성들은 한번 이제 산헤립이 쳐들어오는 그 당시에서 뭐 일촉즉발, 정말 이제는 뭐 멸망의 그 순간에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새롭게 세워지면서 강대한 두 족속, 페르시아 사람들과 이 메대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예루살렘 성벽에 두 성벽 사이에 집들을 부셔다가 이첫 번째 성벽을 부시고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성벽 사이에 막그 집들을 허물어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모든 그 허물어졌던 걸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걸 허물면 두 번째 성벽을 허물고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모두 허물도록 그 모든 첫 번째, 두 번째 성벽 사이를 다 메꾸는 거예요. 아니, 그러나,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 하냐면은 물을 채우는 거예요. 저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성벽에서 이제 뭐가 터져나면 물로, 뭐라고 할까, 수공으로 이 적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별별 아이디어를 내고 전략을 내고 이들이 지금 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것이냐. 그런 어떤 온갖 지혜와 노력을 다하면서 수많은 막 병기들을 모으게 됩니다. 보니까 이제 병기들이 막 모아지고 성벽을 증축하고 성벽 사이를 가로막고 그것이 어떤 적도 넘어보지 못하고 수많은 노력과 모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네가 그것을 의지하고 네가 그것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유대 백성을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면서 결국은 너의 아무리 힘과 지혜와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할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1절,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멸망이 점점점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회개하라예요. 왜냐하면 산헤립에 의해서 멸망의 직전까지 갔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바벨론에서 멸망 앞에 놓여진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울부짖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자신의 힘과 지혜와 인간의 노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나를 앙망하지 아니하고, 나를 공격하지 아니하고, 니들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예루살렘 백성들아,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머리털을 풀고, 통곡하고, 애곡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회개하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차피 죽을 인생. 캐싸라싸라. 소와 양을 잡아먹고, 술을 마시고, 즐기고, 노래하고, 놀자! 이거야. 아니, 자포자기. 세상의 영향에 의해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구의 멸망에 대해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선포하셨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분명히 이 세상의 종말은 올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실 거라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네 스스로의 힘으로, 네 스스로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지난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앙망하고 공경하고 그를 전폭적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지에 있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매직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다고 착각을 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자유함을 얻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병 나았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때뿐인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까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 이사야 22장에 두 사람을 지목합니다. 하나는 샘나라고 하는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엘리야 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샘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 당시에 국무총리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궁과 국고를 책임지는 이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엘리야 킴은 아마 그 샘나를 추종드는 사람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샘나도 높은 사람이에요. 국무총리인데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있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베풀으셨는지를 이미 체험한 아니 이 샘나는 랍사게리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군대 장관이 와서 그때 이 샘나와 엘리야킴과 또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죠. 딜을 하는 겁니다. 그때 무조건 항복해라.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왔을 때 히스기야 왕과 함께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이들을 심판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샘나가. 하나님의 기적을 봤죠. 왕을 보필하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체험했죠. 그럴 때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16절에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가의 위기가 있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도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묻힐 화려한 묘시를 미리 준비해놓고 자기를 위해서 화려한 집을 짓고 자신의 욕망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 그 지위를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샘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영광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생의 모습은 바로 심판받을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샘나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샘나를 향해서 내가 진노하고 심판하는데 너는 결국 결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가장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예언의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엘리야김은 그 이름 그대로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신다라는 뜻이에요. God will raise me up.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름 멋있잖아요. 엘리야김. 그 이름 그대로 이것은 회복된 유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엘리야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종.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샘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이 샘나의 모든 갖고 있는 권한과 그 갖고 있는 옷과 그 갖고 있는 모든 책임을 그에게서 다 뺏어가지고 엘리야킴에게 주겠다. 엘리야킴에게.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의 옷을 내가 너에게 입히고 그의 띠를 내가 너에게 띠고 힘이 있게 하고 그 갖고 있던 정권을 너의 손에 맡길 것이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이 아버지가 될 것이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미 언제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엘리야김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이 권세, 이 지위, 이 존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엘리야김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샘나를 그냥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열쇠를 주실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은 단지 엘리야김을 향한 것이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냐.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엘리야김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별 나온 게 없어요. 근데 딱한 가지 단어. 그는 나의 종이다. 종은 뭐 하는 사람이죠? 종의 특징이 뭘까요?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또,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의견이 없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또, 자기 의견도 없고, 뭐도 없어요. 종은. 에? 권력도 없고, 또, 에, 뭐, 또. 종은 자기의 소유가 없어요. 종은 자기의 소유가 없어요.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목숨도 주인 거예요. 맞아요. 모든 것이 다 주인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 김을 보실 때 너는 나의 종이라.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자이고 자신이 갖고 있는 생명도, 물질도, 뭐, 은혜도, 뭐, 어떤 은사도, 자기 모든 것도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아는 이 엘리야킴을 향해서, 신실한 종인 이 엘리야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종기와 권세와 다윗의 집에 천국 열쇠를 우리 요한님께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23절에 보니까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뭐가 되리라? 보좌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되리라.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우리 주님이 앉으실 영광의 보좌가 될 수만 있다면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도 동역자 여러분 한분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엘리야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신다. 때로는 어렵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지난날의 모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지혜나 어떤 세상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엘리야김처럼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존귀와 천국 열쇠의 능력과 더 나아가서 영광의 보좌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자로서 특별히 우리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늘과 땅의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늘 이 밤도 우리가 땅에서 매겠습니다. 하늘에서도 매일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22장을 통해